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시리게 푸른 하늘 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벼와 해바라기, 아라리 실하게 들어찬 밤송이들 속에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밤 주산지인 충남의 산과 들에선 벌써 햇밤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죠. 신문 한 귀퉁이에 알밤 사진 한 장에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데 한창 알밤을 주워 담고 있을 농부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가물었던 봄, 유난히 길었던 폭염, 격렬히 퍼붓던 가을 장마까지 힘들게 건너온 가을. 그래도 자연은 어김없이 제때 제 할 일을 다 해내고야 마는구나 싶습니다. 밤 농가뿐 아니라 과수농가 대부분이 예년에 비해 작황이 크게 줄었다는데요. 이제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가 밀려들면서 수확에 여념없는 농부들의 표정만큼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9월 14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
9월 14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 전해드렸어요. 추석을 보름 앞둔 농가에서 속속 전해지는 햇 곡식, 햇 과일 수확 소식과 함께 가을 기운 듬뿍 담아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어봤습니다. 가을 들녘에는 벼가 노랗게 익어갔고 또 과실수마다 알알이 열매가 익어가고 숲속에선 토실토실 살이 오른 알밤들이 껍데기를 비집고 툭툭 소리내면서 떨어지고요. 여름 휴가철 이후에 아직 가을 나들이 나서지는 못했지만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사진 한 장, 또 뉴스 속의 영상 한 자락에 실려 전해지는 가을 풍경에 저절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날들입니다. 사실 올 여름 또 올 봄, 농민들에게 고비가 참 많았죠. 봄이 한창 지나고 나서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서 냉해의 피해도 있었고요. 여름에는 폭염에 짓무르고 그을리며 수확도 채 못하고 버려지는 과실이 부지기수였고요. 또 여기 얼마 전 폭우까지 내리면서 말 그대로 냉해, 폭염, 폭우 이 삼재를 두루 거치면서 수확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농가들이 태반이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어느 신문에 실린 한 농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마음이야 뭐 찢어지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실하게 살아남은 과실들 걷어들이는 이 순간만큼은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농사는 글렀다 했지만 내년을 또 기약해 봐야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맞아요. 그 힘든 고비 다 이겨내고 잘 버텨준 이 수확물들이 얼마나 또 고맙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짧은 가을 많이 많이 즐기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가을철 열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의학 정보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주로 햇빛을 통해서 쉽게 보충되는 걸로 알려진 영양소 바로 비타민 D죠.
예.
이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 증가, 또 혈중 칼슘 농도 유지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충치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상명대 연구팀이 10대 청소년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밀리리터당 1나노그램 증가할 때마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수가 남자 청소년은 0.06개씩, 여자 청소년은 0.08개씩 감소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ml당 10나노그램 미만이면 심한 결핍, 10에서 24이면 결핍, 20에서 34이면 불충분, 또 30나노그램 이상이면 충분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충분 상태인 청소년에 비해서 결핍 상태인 청소년의 충치 경험 위험은 2.9배나 올라갔고 이 심한 결핍일 경우 4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비타민 D의 부족이 충치 발생과 연관성을 갖는 이유로는 이 비타민 D가 치아의 머리 표면 부분인 범랑질의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타민 D가 부족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 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햇빛 좋은 날이 참 많은데요. 일부러라도 산책 좀 하시면서 비타민 D 보충하는 습관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뭐 조도나 습도 같은 침실의 환경이나 또 그날의 스케줄, 또 카페인 같은 음식 등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남녀가 평등한 나라일수록 남녀 모두의 수면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네.
미국과 호주 공동연구팀이 유럽 23개 나라의 기혼 남녀 14,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모든 나라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수면 장애를 보고하고 있지만 대개 여성은 자녀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남성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노르웨이 같은 성평등 순위가 높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잠을 잘 자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성평등 순위가 낮은 국가에서는 남녀 모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성평등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건 물론 또 재정적인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부담도 나눠지는 것이 결국에는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남녀 모두의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건데 남녀가 평등한 문화가 아마 여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다음 소식도 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어떤 거죠?
네. 낮에 자주 졸음을 느껴서 꾸벅꾸벅 졸게 되는 분들 있으시죠?
예.
물론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낮에 이유 없는 졸음이 반복된다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20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낮에 깨어있고 싶은데 졸리거나 잠드는 경험이 일주일에 몇 번인지를 묻고 이어서 이들의 뇌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찍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신경세포에 쌓이는 건 치매 환자들에게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낮에 졸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3배나 높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낮에 졸음이 찾아오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뇌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행동이 자꾸만 계속된다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수면과 치매 사이 연관성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인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치매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와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네, 아직 치매와 수면의 연관성처럼 명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미 치매는 그 인과관계가 뚜렷이 밝혀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에 힘쓰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노년기의 남성도 4년 이상 금연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4만 6천여 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4년 이상 장기 금연자와 비흡연자의 전반적인 치매 발병 위험은 계속해서 흡연한 사람보다 각각 14%, 19%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의 대표 유형인 알츠하이머의 위험은 흡연자에 비해서 비흡연자와 장기 금연자에게서 각각 18%, 15% 감소했고요. 특히 뇌혈관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예방 효과는 더 커서 4년 이상 장기 금연자의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은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 32%나 줄었는데요. 이 수치는 아예 흡연을 경험한 적이 없는 비흡연자 그룹의 29%보다도 더 크게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연구팀은 흡연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이 세포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 장기간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금연을 결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4년 이상 장기 금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만큼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번 연구는 60세 이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금연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살펴볼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서 초록불이 켜져 있는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버거워졌다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네.
그만큼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건강 상태를 더욱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일수록 사망 위험과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강원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3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의 사망 위험은 2.6배, 요양병원 입원율은 1.6배 높았습니다. 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보행 속도가 외국의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보통 근감소증이나 노화를 평가할 때 전체 노인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위 4분의 1이 걸음이 느린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네.
국제 기준은 초당 0.8m 이하지만 우리는 남자 0.67m, 또 여자는 0.55m 등으로 더 낮았습니다.
예.
연구팀은 평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걸음 속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린 노인일수록 사망 위험이나 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혹시 의지와는 다르게 걸음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는지 주변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 어떤 내용이죠?
네, 방금 전해드린 소식처럼 몸에 한 가지 이상이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잇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은 갑작스럽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분당차병원 연구팀이 5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 약 7만여 명과 건강한 사람들과의 돌발성 난청 위험도를 분석했는데요.
네.
그 결과 50대 골다공증 남성 환자의 돌발성 난청 위험도는 정상인에 비해서 2.7배나 높게 나타났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 환자는 1.3배 높았습니다. 또 여성 골다공증 환자는 60대에는 1.7배, 70대에는 1.9배로 나이가 들수록 정상인에 비해서 돌발성 난청 위험이 더 커졌는데요. 연구팀은 이 골밀도가 낮아진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 달팽이관을 둘러싸고 있는 뼈 구조인 인앙이 분해되면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귀 속의 림프액에서 비정상적으로 칼슘이 배출되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감각신경세포인 뇌유모세포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귀 속 뼈 구조와 또 세포 활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돌발성 난청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골다공증 증상에 난청까지 더해진다면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리미리 충분한 영양 섭취로 뼈 건강 잘 챙겨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네, 시험 공부나 밀린 업무 때문에 같은 날 밤을 새도 누군가는 잠이 부족해서 괴로워하고 네. 또 누군가는 비교적 멀쩡한 경우를 보게 되죠.
예.
잠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도 다음날 쌩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면 부족에 대한 민감성과 알코올에 대한 민감성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가 50여 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총 4일간 집중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첫째 날은 일상적인 상태, 또 둘째 날은 술을 마신 상태, 셋째 날은 잠이 약간 부족한 상태, 그리고 넷째 날은 완벽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무작위로 등장하는 불빛에 반응해서 빠른 속도로 버튼을 누르는 이 반응 속도 검사를 3시간에 한 번씩 반복했더니 모두 술을 마셨을 때나 잠이 부족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졌지만 그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음주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네.
알코올과 수면은 모두 뇌에 있는 아데노신이라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데노신은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형성되는 분자로 뇌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잠이 부족하거나 알코올을 흡수하게 되면 이 아데노신의 농도가 증가해서 같은 원리로 졸음이나 피로를 유발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데노신 시스템의 회복력이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서 술과 수면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잠에 민감한 사람은 술에도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몸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느냐의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타고난 신체 조건에 영향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나에게 적당한 음주량이라든지 수면량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3389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최호섭의 노래입니다. 세월이 가면.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청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6418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쥐띠 59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오줌에서 거품이 포도송이처럼 생깁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변에 거품이 많지 않습니다.
네.
변기의 물이라든가 소변 사이, 그 장력 차이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볼 때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네.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변에 거품이 생기지만 바로 없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거나 또 시간이 조금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백뇨, 즉 소변으로 단백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뭐 거품이 많이 생기긴 했더라도 뭐 한두 번 나타났다면 뭐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몸에 특별한 이상이라든가 질병이 없더라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과로했다. 그다음에 이분이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데 운동을 심하게 했다.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많이 받았다. 혹은 또 며칠 계속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럴 때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단백뇨가 나오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가요?
우선 뭐 일단 소변으로 거품이 심하게 생긴다. 단백뇨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예.
콩팥 이상이 생겨서 이 단백질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거니까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 다 재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재흡수를 시키지 못하고 소변으로 이게 아까운 게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재활용하잖아요. 이 소변 콩팥에서도 단백질은 재활용 대상입니다. 100% 재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재흡수 재활용을 못하고 빠져나오는 게 단백뇨거든요. 특히나 이 당뇨병이 만약에 오래됐다면 점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이 소변으로 단백질이 섞여 나오면서 그래 되면서 거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혈당 검사도 받아가지고 당뇨병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음식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죠.
예.
뭐 그 밖에도 높은 열, 고열이 오래 갔다, 탈수가 심했다, 또는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 그리고 급성 질환 있는 경우에도 뭐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열이 쭉 없어졌다. 또 물을 좀 부족했는데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또 감염이 치료됐다. 이런 원인이 없어지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없어지고 괜찮아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광호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8세입니다. 4개월 전에 갑자기 찾아온 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러 병원,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을 다녀봤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삐 소리가 높고 또 낮음이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병원마다 같은 답으로 희망이 없다고만 해서 지금은 운명이라 생각해서 치료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명이 발생한 후에 한 달 정도 지냈을 때쯤 퇴근 시간에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회사를 나선 후에 바로 찾아온 어지럼증 때문에 운전을 못할 정도가 돼서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해두고 긴급 전화로 병원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낫지 않는 병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조금이라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명이 생긴 이후에 중이염이 없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예, 뭐 이건 이명하고 중이염 연관은 저도 뭐 꼭히 뭐라고 말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요. 연관이 약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이 생기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사실 이명이 이게 심해지면요. 나중에는요 난청이 옵니다.
그렇죠.
잘 안 들릴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년기에 이명이 나타났다. 빨리 원인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8세인데 희망이 없다. 이러면 좀 그 안 되죠.
그렇죠.
치료를 반드시 해야죠.
네.
앞으로 뭐 오래 사실 수 있는데.
그럼요.
보통은 이제 찬바람이랑 열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열나고 또 바람이 싫어지고 콧물 나고 코 막히고 이게 뭡니까? 감기죠.
네.
이 감기가 나타났을 때 특히 연세 드신 분이라면 귀에서 소리가 좀 나고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에 걸렸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든 없든 사실은 좀 체력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원기가 떨어져서 피로해서 그런 거니까 감기는 나았더라도
네.
보충을 해줘야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갑자기 생긴 이명이라면 빨리 바로 갑자기 치료도 잘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치료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몸을 무리했다거나 그런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일단 갑자기 귀에 소리 난 경우라면 간장에 열기가 많아졌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을 바짝 쓰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서 기가 맺혔다거나 특히나 많은 것이 막 화를 내고 흥분하고 해서 간장을 상하게 해서 간장에 기가 맺히고 그러면서 열이 생겨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이 쓰고 목 안이 마르면서 어지럽다거나 얼굴이 붉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변비도 생기고 이런 열기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명이 왔을 때 그 치료를 잘하고 일단 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막 다니면서 했다가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 끌죠.
그 밖에 또 이명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몸 속에 담이라든가 열이 많은 경우에 맴이 우는 소리가 나면서 귀가 꽉 막히는 것 같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서 가래가 많고 또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하면서 대소변도 시원치 않습니다. 특히 그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머리가 아프면서 귀 속이 막 가렵고 어지럽다 이렇다면 이거는 중풍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보통 중풍 원분들 가운데서 아 처음엔 귀가 이상하더라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귀에 소리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몸의 원기 부실 이게 큰 원인인데 특히 네. 신장의 양기와 음기 중에서 음기가 부족한 탓이 큽니다. 왜냐 이 신장의 전기가 귀로 통합니다. 이 귀 생긴 모양 보세요. 콩팥하고 좀 닮았죠. 신장의 기가 귀로 통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뭔가 원기가 약하다, 기력이 네. 약하다, 혹은 아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부실했었다. 이거는 뭐 한 40대, 50대에 너무 무리했다고 볼 수 있죠. 뭐 너무 과로하고 잘 드시질 못했다거나 잠을 못 자고 야근을 자주 했다거나 혹은 뭐 성생활이 좀 과도했다거나 혹은 큰 병을 알아서 기운이 없고 병은 낫긴 나았는데 보충을 못 해주고 몸이 야위었다거나 이런 경우. 뭐 그래서 잘 나타나고요. 보통은 그렇다면은 머리하고 눈도 어지러지일하면서 손발바닥이 막 뜨거웠다 이러기도 하고 네. 특히 신장이 관계되는 것이 허리하고 무릎입니다. 아.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도 없고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으로서 큰 병을 오래 앓은 뒤라든가 혹은 겨울 동안을 지냈는데 겨울에 좀 무리하고 잘 먹질 못했다. 잠을 적게 잤다. 이러고 나서 귀에 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다면 그것은 신장의 전기 부족이 주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로한 경우 말고도 혹시 음식 문제 때문에도 귀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이 좀 서서히 너무 천천히 진행되니까 몰랐다.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때로 좀 가볍게 나다가 또는 심해서 단다 이런 경우라면은 비위장 허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도 보면 과로하면은 소리가 조금 더 나고 좀 몸이 나른하고 무거우면서 입맛이 없고 음식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더부룩하면서 대변이 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평소에 소화 기능이 약하면서 기력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 중에 아 뭐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네. 항생제를 오래 복용했다. 그러면 늘 속이 불편하고 소화 안 되고 그렇죠. 잘 먹지 못하고 살살 오래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또 귀의 소리가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화를 낸다거나 근심 걱정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한다. 이런 걸 좀 줄이거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이 이 이명 안 생기는 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스트레스를 별로 좀 적게 받고 또 신경을 많이 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로하는 걸 피해야 되고요. 특히 연세 드신 보면 멀쩡했는데
네.
어디 가서 음악 소리를 크게 듣고 이런 경우에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이런데 특히 어떤 분 보면 어디 음악회를 갔는데 네. 바로 스피커 옆에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그걸 듣고 왔더니 그 후로 소리가 나서 못 견디겠다 이런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 듣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은 음식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껏 과식하는 거 그리고 체하지 않도록 체하고 무리하면서 뒤에도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 주의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세 드신 분들 신장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고기라든가 생선을 포함한 영양식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9492번 쓰시는 분이요. 아침 일찍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서른도의 누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예,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벌초나 성묘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성묘 갈 때 날씨가 좋다고 이제 잔디밭이나 야외활동을 하시게 되면
네.
가을철에 걸릴 수 있는 3대 열성질환이 있습니다. 이 3대 열성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다가올 가을을 맞이해서 3대 열성질환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도 있고
네.
레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모두 좀 이름들이 낯서실 거예요.
예, 우선은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게 어떤 병이고 또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건가요?
예, 이 유행성 출혈열은 다른 말로 뭐 신증후군 출혈열, 한국형 출혈열 이런 말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 1951년부터 54년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예.
우리나라에 파병되었던 주한미군들 한 3천여 명 정도가 이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이제 이 병원체를 규명하게 되었는데
네.
1976년에 이 그 야생에 사는 등줄 쥐 폐 조직에서 원인 바이러스가 처음 분리가 됐고 그 발견된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이 한탄 바이러스와 함께 서울 바이러스가 이 유행성 출혈률을 유발하는데
네.
매년 한 3, 400명 환자들이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입니다.
이 한탄 바이러스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가요?
예, 이 한탄 바이러스는 그 야생에 사는 그 등줄쥐에
예.
의해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들 이 설치류죠. 이 설치류가 먼저 감염을 되었다가 이 설치류의 분변이나 오줌이나 타액 등으로 이제 외부로 배출이 되고 이 공기 중에서 이제 마른 상태로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쥐가 많이 서식하는 야외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하신다거나 뭐 좀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그렇다 보니까 건조한 시기
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망률이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감염 예방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방접종도 혹시 가능한가요?
예, 다행히 예방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 군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농부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건설업 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야외 활동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실험용 쥐 같은 것들을 다루시는 연구자분들도
네.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환으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살펴봤고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건 어떤 병이죠?
예, 이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인트로간스라고 하는 세균의 일종이에요.
예.
유행성 출혈열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면 렙토스피라증은 세균이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감염된 쥐의 오줌을 통해서 균이 배설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배설된 균이 뭐 젖은 흙이나 물 등에 있다가 이제 점막이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논일을 한다거나 밭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농부분들께서 농부들이
네.
주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건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 조기 항생제 치료를 투여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탄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성 출혈은
네.
바이러스라서 효과적인 초기조사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이 렙토스피라증도 예방접종이 있나요?
아, 아직까지 렙토스피라증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보호 장구를 이제 예를 들어 논이나 물이 고인 습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장화나 뭐 장갑 같은 보호 장구를 잘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쯔쯔 가무시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쯔쯔 가무시병은 오렌차 쯔쯔 가무시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제 좀 날이 선선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산으로 밤을 따러 가신다거나 도토리를 좀 네. 가시거나 이러시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이 쯔쯔 가무시병의 원인균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 같은 곳에 진드기. 이제 예, 진드기들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조직액을 빨아들이는 과정에 인체 내로 이 균이 들어와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예,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이거 역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쯔쯔 가무시병 같은 경우 역시 열이 나면서 오한과 두통, 피부 발진 등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아직 백신은 없는데요.
예.
대신 진단이 빨리 되면은 항생제 치료로 증상은 빨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쯔쯔 가무시병이 진드기에 물려서 생긴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보도가 돼서 들어보셨을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이 쯔쯔 가무시병과 방금 말씀하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참 말이 좀 길죠.
예.
병명이 긴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진드기가 매개가 돼서 전염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쯔쯔 가무시병은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고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이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임상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앞에 중증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네.
발병하게 되면 사망하는 예가 꽤 많습니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요.
높아서 대부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0대 이상, 70대 고령층이 대부분 발병했기 때문에 농사짓고 계신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하시는
네.
게 좋겠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올 여름 날씨가 많이 더웠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야외 활동 더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야외 활동할 때 쥐라든지 또 진드기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을철에 조심해야 할 3대 열병에 대해서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차중락의 노래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Nip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좁다란 하늘